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출애굽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출애굽서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출애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나가게 해달라.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에도 히브리서 11장 보면 요셉이 죽을 때 자기의 뼈를 이제 400년 후에 출애굽할 자기 자손들이 자기 유해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고 내가 이제 이것을 성공했으니 내가 성공한 이것을 누리며 이 애굽에서 참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축복받고 잘 산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라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오히려 애굽에서 어떤 민족도 얕볼 수 없는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의 주류사회가 되게 하셔서 애굽을 지배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였던 그 애굽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복주고 계심을 애굽에서 증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좋지 않아요? 더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십니다.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까 출애굽기 19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이나 새 출애굽이나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그리고 거기서 영원토록 완전한 예배, 완전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자. 이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천국 가서도 예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에게. 다른 주에서 목회할 때. 천국 가서도 예배한다니까. 아이고 이 땅에서 예배도 주일 아침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간신히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뭐 일어나라 앉아라 뭐 노래 불러라 성경 읽어라 또 목사님 또 하시는 말씀 또 이렇게 겸손히 경청하는 척하고 듣고 있어야 되고 아 이거 한 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천국 가면 영원토록 이걸 한다? 야 리터럴리 그렇게 말해요. 안 가고 말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죠. 예배를 그냥 세상에서 하나의 그냥 사교, 교회를 그냥 하나의 이렇게 모이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이 주부에 보시면 이 예배하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리스판스 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져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나 이 한국말은 참 이 이런 표현에는 좀 이 닭살 돋는 표현에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영어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하나 뭐 you are wonderful, so great 뭐 그런 것도 알잖아요. 저보다 영어 잘하시니까. 근데 한국말로 하나님 위대해요. 뭐 하나님 멋있어요. 뭐 이러면 조금 이상한데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웃으시며 기뻐하시며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지금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됐는데 바로 이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때다. 곧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였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콱 막혔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밤에 설교 준비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너의 양심을 깨끗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제 목에 다 걸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양심을 들여다보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깨끗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끙끙끙 됐습니다. 딴 거 걸린 것도 아니고 양심이 깨끗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걸려서 내일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니다. 이제 설교 본문을 바꿔야겠다. 설교 본문을 바꾸려고 아무리 성경을 뒤져도 잡히지가 않아요. 왜요? 그 단어가 계속 머리를 삥삥삥삥 돌아서. 안 되겠다. 한 두 시간에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하자. 침대에 누우니 잠이 옵니까? 근데 그때 이게 또 신비주의 아이들은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가 목사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가 목사냐.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나를 본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내가 물론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죠. 근데 그게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일을 하잘 것 없는 거로 만드는 그러한 잘못은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 구약시대에 그 동물들의 피와 그것들을 태운 그 재를 뿌려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셔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는데 14절 시험은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너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내가 너무나도 형편없고 어리석고 죄악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교인이 자기 아버지의 처와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의 처니까 엄마는 아니겠죠. 뭐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했습니다. 교회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다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요즘 말로 말하면 은혜롭게 덕스럽게 이런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치리하라고 그런 것을 은혜와 덕과 사랑으로 덮어갈 정도로 너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무엇이라 말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 누룩 없는 자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는 자란 말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파론 아니었습니다. 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음란한 일도 일어나고 고기를 먹는 게 죄니 아니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서 교회 안이 시끌벅적합니다. 잘못된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막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뭐 권사파 뭐 해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 난리가 난 통해서 여기서는 방언 안에 예언 안에 뭐 신유 은사를 행하네 뭐 난리가 나 있고요. 고기를 먹는 건 죄다, 우상숭배다, 뭐다 그러고 시집을 가느니 안 가느니 가는 게 죄니 아니 막 사사건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교회 문 좀 닫아버리지. 망신스러워서 창피해서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이다. 왜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피로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 안에서 죄를 제하여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욕을 받아 마땅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그런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봐도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그런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피가 너의 죽은 행실에서 네 양심을 깨끗하게 할 정도의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구약의 표현을 썼죠. 구약의 지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이제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지상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실 때까지 보증하신 것이 귀한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으로 이르시고 세워놓으신 것이 바로 예배요. 우리를 참 예배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이 예배가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뭐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 광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사방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절대로, 이상은 절대로 우리가 마음껏 편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놔주질 않습니다. 코비드-19, 세상 정부가 감히 교회를 향하여 교회 문을 닫으라고 명령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예배를 들을지라도 찬송가를 부르지 말라고. 저는 가브로가 이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찬송을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끼리도 예배 드리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합니다. 방뇨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모범적으로 조심하고 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 명령할 자는 없습니다. 감히 세상 정부가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 1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뭐 다른 교단들은 it's okay, understand 해요.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니까요. 근데 소위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하는 OPC, PCA, URC, 또 뭐 저희 한국에서 뭐 우리 고신, 또 합동 측,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편해져서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이제 목사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참예배라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리조나에서 와서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개척교회 하니까 이건 좋네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몇 명 안 되니까. 교인들에게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수태 얘기해도 까딱 안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배.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하고 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그리고 우리 자녀손 대대로 이 예배가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계속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죄가 전혀 없는 천국에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벗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의 죄와 사망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부터 계속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물려줘서 이들이 정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즐겁도록 예배하며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서 있을 것인가? 그리고 천국으로 옮겨갈 것인가? 이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로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예배드린. 저는 미국에 와서 두 가지 놀란 게 있어요. 하나는 4.19 폭동 때 제가 권총 들고 처갓집 옥상에서 불 지려올까봐 지키고 있으면서, 야, 이게 세계 최강국 미국인가? 그러 이어버립니다. 기독교 국가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 평생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 당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군대 있을 때도 저희가, 제가 있던 부대는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없던 부대였습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4개월 어려움을 겪은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갈 수 없는 그런 중대였는데, 제가 병장 때는 우리 80명 중에 30명이 저와 함께 교회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 그런 것이 없고, 미국에서는 더 당연한 거죠. 근데 미국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랍니다. 교회 문을 닫으랍니다. 찬송가를 부르지 말랍니다. 야, 이제 미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걱정해야 될 때가 되었는가. 우리 때가 이렇다면 내 자손의 때는 어떤 때가 올 것인가? 그 일을 위하여 예천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세상이 다 돌았을지라도, 많은 교회들이 다 돌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교회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예천교회를 사용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일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예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